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17일 군사 분계선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군사 당국 회담을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현재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 적십자사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오는 8월 1일 판문점 한국 측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17일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측의 동시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의 남북회담 제의가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폐쇄한 미국 내 러시아 시설 두 곳을 반환해야 한다고 러시아 정부가 17일 촉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뉴욕과 메릴랜드주에 있던 시설의 문을 닫은 미국 정부의 조처가 대낮에 강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12월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정부 시설 두 곳을 폐쇄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주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응한 조처로 보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보복 조처에 모스크바 소재 미 국무부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이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의회가 17일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날 터키 총리실은 오는 19일 만기가 예정된 국가 비상사태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었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시도가 발생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쿠데타로 인해 터키에선 250명이 사망하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터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아래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공직에서 파면시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또다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상대 후보의 정보를 얻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참석한 것과 같은 만남을 가졌을 것이라며 그게 정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6월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최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주니어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6일에도 트위터에 관련 글을 게시하며 미국 언론들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토론의 질문을 미리 입수하고 이메일 수천 개를 지울 수 있었다면서 가짜 뉴스 매체들이 자기 아들을 괄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수가 올 상반기에 크게 늘어났다고 유엔 보고서가 17일 지적했습니다. 자이드 라하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1,66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지난 5월 31일 카불에서 일어난 트럭 폭탄 테러로 최소 90명이 사망한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된 2001년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타이완 사이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기존 태도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두 나라 사이에 어떤 형태의 군사 교류나 협력도 반대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은 해군 함정의 타이완 방문을 허용하는 국방 수권법안을 지난 14일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도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전체 회의 표결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루캉 대변인은 2018 미국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타이완 관련 항목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18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독자 제재 등 추가적인 대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당국이 오는 추석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북측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계 은행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 33도입니다. 해상도 구름 끼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독자 제재 등 추가적인 대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17일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추가 제재 검토를 천명하는 대북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사회는 이 결정문에서 북한의 행동들은 국제적인 핵무기 확산 금지와 감축 체제를 훼손하고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지체 없이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의무를 조건 없이 전면 이행하고 동북아 지역과 국제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추가적인 도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확대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북한의 외화벌이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회원국들에게 이에 대한 감시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가 군사적 수단을 배제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제재를 통한 압력과 함께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기존의 비판적 대북 관여 정책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북한에 대해 믿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 정권에 의한 지속적이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개탄하면서 북한이 이런 인권 유린을 중단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가 조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To try and find a path of meaningful and serious dialogue can be put in place.
추가 조치는 의미 있고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는 현재 작동 중인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유럽연합과 북한 간 교역액이 전체 북한 대외 교역액의 0.5% 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게리니 고위 대표는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We stressed the leading role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in this file. We believe that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소하는 데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는 겁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이 한국의 이 같은 노력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은 한반도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는 것을 막고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와 적십자 당국이 북한 측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공식 재개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다가오는 추석을 계기로 오는 10월 4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17일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김선양 회장 직무대행의 발표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한국 측에는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가족 상봉을 고대하고 있으며 북측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이 한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다면 지난 2015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상봉 행사가 재개됩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와 함께 한국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공식 발표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북한이 한국 국방부의 제의에 응할 경우 남북은 지난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을 가진 지 약 33개월 만에 군사당국 차원의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당시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북한은 바로 다음 날 군사당국자 접촉의 전말을 공개하며 무산된 책임을 남측에 돌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의 남북회담 제의에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의 제의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이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합니다. 남북이 마주한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두 회담을 제안했으며 이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 협력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로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와 당국은 적십자 회담과 군사당국 회담에 대한 북측의 회신을 판문점 남북연락통로와 서해 군통신으로 해달라고 요청해 남북 간 비상통신수단 회복을 간접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전격 제안한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향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단 회담에 응하면서 실리를 챙기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조치입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안이 한반도에서의 초기적 단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저희가 이제 좀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7월 27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 군사분계선상의 어떤 적대행위를 중지하자 이런 제안을 놓고 봤을 때 시점상 일단 빨리 남북 군사 당국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정도는 제의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또한 당사자들의 고령화로 남북 간 가장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라며 이를 위해 적십자 회담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의 첫 단추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제안에 경제협력 대화가 빠진 것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경협을 다시 재개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그런 제재라든가 그런 국면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과 공감대를 이뤄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최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비판의 수위가 낮았고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겠지만 김정은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군사 분계선에서의 상호 비방 중단을 얻어내기 위해 실리적으로 접근할 소지가 크다는 관측입니다.
6.15라든지 14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승계한다든지 또 인도적인 문제는 자신들도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실리고측 조치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이미 뭐 군사적인 실리고측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도 한국 정부의 어떤 제의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사당국 회담에서 북한과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경우 이를 이후 일정으로 제안한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합의하는 데 밑거름으로 활용하려는 게 한국 정부의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집단탈북 여종업원 12명의 송환 문제가 관건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은 중국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아마 전제 조건화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접촉은 난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북한이 적십자 회담보다는 군사당국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일단 회담에 응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행정부 안팎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대중국 압박 기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원에 발의된 한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10곳의 명단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연구기관인 C4AD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중국의 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단둥 즈첸 금속회사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2013년부터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난해에는 북한산 석탄 수입으로 연 매출 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수출된 전체 북한 석탄의 9.19%가 이 회사를 통했다고 C4ADS는 밝혔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이 회사가 중국의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에서 북한산 석탄을 활발하게 판매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알리바바에 게시된 글은 이 회사가 북한산 무연탄과 조개탄, 흑연을 판매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단둥 즈첸 금속회사는 13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에 포함된 중국 기업 10곳 중 한 곳입니다.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단둥 즈첸 금속회사처럼 북한과의 거래가 활발한 중국 기업들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BOA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을 이용해 나머지 9개 기업을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모두 주소지가 중국으로 석탄과 철, 철강 등 광물과 합성 섬유 등을 주로 취급하는 무역회사들이었습니다. 광물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현재 유엔 안보리가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북한 석탄 등을 사들여 중국 시장에 유통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섬유 등을 취급하는 기업들도 최근 수출 비중이 늘고 있는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국 기업을 명시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행정부도 최근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치고 있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willing to look at third party sanctions and look at other nations and sanction them if they are involved in activities that help.
미국은 3자 제재를 검토할 의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을 돕거나 자금을 충당하는 활동을 하는 나라들을 찾을 것이란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한 것도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지난 13일에도 중국 기업들에 대한 최근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가 제3자 제재의 범주에 들어간다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언론 보도에서도 감지됩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미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 통신에 중국의 북핵 억제 노력이 미흡하다며 중국의 소규모 금융기관이나 북한과 연관된 중국의 위장회사가 새로운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강경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수사 결과 중국 기업들의 북한과의 위법 거래 증거가 확보되면 금융 제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제재 미흡을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며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입니다.
미국이 처음만큼 참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하는 역할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국을 좀 더 밀어붙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당은 제한적으로 10개만 했지만은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은 강경적으로 갈 거다. 대화보다는 이 상황이 되면은.
최강 부원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당분간 강경 분위기로 흐를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 북한이 서로 부딪히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란 변수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동안 자제해온 정책적 방안을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그 중국과 조금 전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전략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동안 쓰지 않았던 카드도 쓰겠다. 그러니까 첫째, 중국 너희들도 우리의 그러한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죠.
김 교수는 다만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정유 유입을 차단하지 않는 한 북한이 느끼는 아픔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편 미 행정부가 수사 중인 중국 기업은 라오닝성 단둥시를 근거로 하는 무역회사 단둥주청 금속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수사 허가를 받아 이 무역회사와 관련된 회사가 미국 등에 보유한 8개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를 조사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지난해 9월엔 당시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과 위법 거래를 한 중국 단둥 훙샹 실업에 대해 금융 제재를 단행하고 최대 주주인 마샤 우흥 등을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최고위층에게 제시할 외교적, 군사적 요소가 담긴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중국이 열쇠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지금은 중국과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현상 유지를 타파해야 할 때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의 계획은 미국이 중국에 북한 정권 인정과 정권교체 정책 포기,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주한미군의 일부 변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엄격한 제한을 요구해야 하며 이는 현 상황에서 북한 핵을 동결하고 국제사회와 중국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라고 게이츠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생존에 필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운반체계를 아주 단거리로 유지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떠한 외교적 해결책에서도 핵무기를 10개에서 20개로 제한하고 더 이상의 핵무기나 더 진전된 운반 능력을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찰에 북한이 동의해야 할 것임을 중국에 다짐받아야 한다고 게이츠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만일 중국이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이 싫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해야 한다며 중국에 더 가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이 같은 대안으로 한국과 일본, 태평양에 배치한 미군 함정들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등 아시아에 미사일을 대규모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이는 어떠한 것도 요격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외교적 해결책으로 모자란다면 북한 정권을 봉쇄하기 위해 취해야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중국에게 그런 계획의 의미는 명확하다며 그런 모든 대책들은 중국에게 적대적으로 보일 것이며 중국의 군사적 대응은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은 미국 정부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동결이나 도발, 중단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가 대화의 출발점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2018 국방수권법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통신회사를 제재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또 공화당 지도부는 러시아와 이란 제재법에 북한 제재 내용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하원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한 통신회사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4일 하원 전체 회의는 2018 국방수권법을 채택하면서 이 같은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로버트 피틴저 의원이 제안한 이 조항은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와 관련된 개인이 수행한 사이버 공격을 알고도 지원하거나 용이하게 한 통신 회사에 대해서 미 국방부의 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법안 발표 30일 이내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통신회사 명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피틴저 의원은 14일 전체 회의 발언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중국은 북한 당국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적인 도발, 지독한 인권 침해를 일삼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틴저 의원은 내 수정안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과 북한의 동맹 협력 관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 조치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하원은 6,960억 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2.4% 많은 것으로 특히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예산을 125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한편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러시아와 이란을 제재하는 법안에 북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대표는 14일 하원 전체 회의 발언에서 이란과 러시아, 북한의 행동에 비춰볼 때 제재법을 완성해 대통령의 책상에 올리는 것은 미국 전역에 강력한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17 이란의 불안정한 활동에 대응하는 법안은 지난달 15일 상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로 아직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카시 대표가 제안하는 것은 이 법안에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북한 제재법은 5월에 하원 전체 회의를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이것은 진지한 제안이 아니고 지연 전술일 뿐이라며 이미 전체 회의를 통과한 북한 제재법을 다시 한번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메카시 의원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방위 조약인 조중우호 원조 조약이 체결 56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북중 관계는 조약 폐기론까지 거론되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혈맹인 두 나라 관계가 왜 이렇게 악화됐는지 최연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은 북한과 중국이 맺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북중 조약은 지난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김일성 주석과 저온라이 중국 총리가 서명하면서 체결됐습니다. 조약 이조에는 체결국 가운데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침략을 당하면 중국이 군사 개입을 한다는 내용으로 북중 관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약 56주년을 맞은 지난 11일 평양과 베이징에서는 연회 등 기념행사는 물론 성명조차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이 조약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재 북중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Chinese do not play up the treaty anymore. As you know, 중국 시진핑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관계가 처음부터 냉랭했던 건 아닙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중국은 이틀 뒤 성명을 통해 앞으로 당 국가 인민 간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공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듬해 7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왕자료의 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8월에는 당시 북한의 실력자였던 장성택이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을 만나 북중관계와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2015년 9월에는 최용해 당비서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열병식이 끝난 뒤 군중을 향해 손을 맞잡고 지켜드는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인력의 핏줄로 목초같이 뭉쳐있느라니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북중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급 인사교류는 지난해 10월 류젠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6년이 넘은 아직도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얼굴을 맞대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1949년 수교한 이래 양국 정상이 만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중관계가 악화된 요인으로 장성택, 처형과 핵실험, 그리고 대북제재 등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장성택은 2000년대 후반부터 라선지구와 황금평 개발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12월 라선 경제무역지대 토지를 외국에 팔아먹은 매국 행위를 했다며 장성택을 정격 처형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장성택 처형이 북중관계를 악화시킨 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인맥을 갖고 있던 사람은 유일하게 장성택이었죠. 처형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 취하는 자가 바로 김정은이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장성택을 제거했고 여기서부터 나빠진 건 사실이죠.
특히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은 북중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베이징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 등 모두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의 최대 돈줄인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 2월에는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조치로 북한의 외화 수입은 1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외화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고 수출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는 거고 또 석탄 자체 산업이 침체됨으로써 북한의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중국은 또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기름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내 기름값이 지난달 최고 2만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15,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올봄 휘발유 가격이 킬로그램당 6,000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름값이 오른 배경에 중국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리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을 10에서 15% 정도 줄여 기름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ut back, the oil, say 10 or 15%.
석유를 둘러싼 북중 갈등은 두 나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4월 12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혈맹인 북한과 중국 관계가 이제 철저히 국익을 따지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변했다고 지적합니다. 또 북중관계 핵심인 조중 우호 원조조약도 사실상 사문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텔레비전에 출연했던 여성이 북한의 선전 매체에 등장해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자신을 전혜성이라고 밝히고 지난 2014년 1월 탈북했다가 지난 6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밝힌 여성이 출연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이 영상에서 한국의 종합편성 채널 TV 프로그램에 임지현이란 가명으로 출연한 적이 있으며 자신은 방송사가 시키는 대로 북한 사회를 비방하고 헐뜯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한국으로 갔지만 돈을 벌기 위해 술집 등을 떠돌아다녔고 돈으로 좌우되는 한국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해당 인물의 재입국 여부와 입국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시간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탈북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협회 서유정 대표인데요. 서 대표를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북한을 떠나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에서 몸을 다치는 경우도 있고 북한에서부터 장애를 가진 채 남한으로 온 탈북자 그리고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고령으로 몸이 불편해진 분 등 장애의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이런 탈북 장애인들의 권리와 또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협회 서유정 대표입니다.
저희 장애인협회는요, 그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들, 장애인뿐 아니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예요. 근데 이제 이 단체가 통일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장학금 지원 사업, 장애인 가족이나 그 취약계층 한부모 가족들에 대한 그런 이렇게 장학금 지원 사업,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 이탈주민이고 또 장애인이고 하다고 맨날 돈만 받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회 일원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남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와 장애인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서 남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센터나 이런 데 가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도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장애인들은 위로가 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탈북 장애인들하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서유정 대표는 단순히 남한 사회로부터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름다운 나눔센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도 하시거든요. 그 중고 물품이든 새 물품이든 뭐 이런 물품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정리를 다 해가지고 저희 북한 이탈 주민들하고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나눠줘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눔센터라는 그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서유정 대표는 국군 포로였던 아버지와 함께 지난 1998년도에 남한으로 탈북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었던 경력을 살려 남한에서도 아동복지학을 공부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유치원 선생님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교대 졸업하고 유치원 선생님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동복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학과거든요. 거기가 사실. 그래서 아동복지라는 학과가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작은 봉사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크게 해드리는 것도 없어도 막 고맙다 그러고 손잡아주고 하면은 제가 받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하고 즐겁고 좋아서 아 그래 나는 이 사업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센터라는 데서 자원봉사를 한 5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애를 키우면서 집에서 이렇게 또 하나원에서 친구들이 나오면 같이 또 가서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힘들면서도 재밌더라고요.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좀 더 전문적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처럼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쪽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제가 단체로 운영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협회라는 원래 장애인협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제 열정을 보시고 그럼 장애인협회를 맡아서 해달라. 그래서 이 사회를 통해서 제가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서유정 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장애인들의 인권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선 장애인은 창피한 존재예요. 평양 같은 데는 지금 장애인들이 그 평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양은 아름답고 막 이렇게 이뻐야 되는데 거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니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 정부가. 그래서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으면 같이 내려가거나 이런 존재예요.
남한의 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고 있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하는 점이 놀라운 점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은 오히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비장애인들이 더 열심히 도와줘야 되고 또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마 저뿐 아니고 여기 와서 사시는 우리 북한에 있던 주민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서유정 대표는 할 일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 장애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동해왔지만 앞으로도 탈북자 장애인 가족들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의 소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나 양천구 뭐 인천 굉장히 우리 북한 이탈주민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 데다 지점 형태로 해가지고 잘 사업장을 좀 더 늘려나갔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고요. 우리 북한 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한민족, 우리는 한 피츠를 이은 민족이다. 이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서유정 대표는 앞으로도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협회를 이끌면서 모든 탈북자와 장애인들이 남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통일의 작은 기여를 하기 위해 더 묵묵하게 일하고 싶다며 자신의 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이신 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이 끼고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 33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양덕은 오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5도, 낮 최고 33도. 남포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31도. 수풍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21도, 낮엔 34도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3도입니다. 황해도 하루 종일 구름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30도. 용현 아침에는 24도, 낮 최고 32도. 개성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사리원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구름 끼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평강, 청진, 운기 등에 비 예보 있습니다. 함흥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35도. 풍산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30도. 청진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8도입니다. 운기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6도. 삼지연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8도입니다. 해상도 구름 끼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비오의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17일 군사 분계선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군사 당국 회담을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현재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 적십자사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오는 8월 1일 판문점 한국 측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17일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측의 동시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의 남북회담 제의가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폐쇄한 미국 내 러시아 시설 두 곳을 반환해야 한다고 러시아 정부가 17일 촉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뉴욕과 메릴랜드주에 있던 시설의 문을 닫은 미국 정부의 조처가 대낮에 강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12월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정부 시설 두 곳을 폐쇄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주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응한 조처로 보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보복 조처에 모스크바 소재 미 국무부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이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외교관리가 17일 워싱턴에서 만나 관련 문제를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의회가 17일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날 터키 총리실은 오는 19일 만기가 예정된 국가 비상사태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었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시도가 발생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쿠데타로 인해 터키에선 250명이 사망하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또다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상대 후보의 정보를 얻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참석한 것과 같은 만남을 가졌을 것이라며 그게 정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6월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최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주니어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6일에도 트위터에 관련 글을 게시하며 미국 언론들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단기 취업 비자를 1만 5천 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비농업 분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H2B 비자를 추가로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기업들의 수요를 맞추기에 숙련된 미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란 점을 강조하며 미국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약속에 따라 의회가 허용한 연간 한도에 추가로 H2B 비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수가 올 상반기에 크게 늘어났다고 유엔 보고서가 17일 지적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1,66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지난 5월 31일 카불에서 일어난 트럭 폭탄 테러로 최소 90명이 사망한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된 2001년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반군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1,11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